사랑하는 아버지, 세상 흔들리고 사람은 변하여도 늘 아버지 앞에 우리는 신실하게 엎드려 있기를 원합니다.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버리고 갔을 때도 굳게 죽도록 충성했던 서머나 교회처럼 우리도 눈에 보이는 상황을 능히 견뎌내며 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으로 머물러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이 원래 창세기 1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봐야 되는데 어저께 그 후반부가 사실은 오늘의 본문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15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15장 7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본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긴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갓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새로운 비전과 또 용기를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안한 승리 뒤에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고 하시면서 지금 자식 하나 없는 아브라함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네가 믿음의 조상이 될 거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때 하늘의 별은커녕 단 한 명의 아들도 없던 아브라함이었지만 그 음성을 듣고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참 그를 기특하게 여기시고 그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는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또 하나의 새로운 대화의 국면이 열립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게 이제 비전의 새로운 측면인데요. 하나님께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고 하시고는 이 약속의 땅에 그 너와 네 자손이 이제 살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살게 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 너는 객으로 와 있지만 이 땅에는 이미 수많은 주인들이 버젓이 족속들이 이 땅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제 이 땅을 네가 객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위해서 너를 타락한 죄인의 땅 갈대아우르에서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감사합니다. 아멘.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증거를 보여달라고 해요. 8절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얼핏 보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심의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는 적극적인 믿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모르면 끝까지 물어야 돼요. 하나님 그게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뜻인가요? 라고 적극적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또 답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증거를 내가 무엇으로 알릴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에게 증거를 주시겠다고 하면서 준비를 시키십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3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가르치죠. 3년 된 암소, 3년 된 순양은 완전하게 성숙한, 완전하게 절정에 다다른 것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고대 중동에서는 중요한 계약을 할 때 희생 제물을 반으로 쪼개서 마주보게 해놓고 그 계약자 쌍방이 그 쪼갠 그 사체 사이로 함께 걸어 지나가는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계약을 파기할 경우 계약 위반자는 이 쪼개진 재물과 같이 될 거라는 아주 뭐 무서운 맹세였죠. 목숨을 걸고 이 계약 반드시 지킨다. 그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제 그 계약을 하게 된 거인 약속을 하니까 이제 서로 계약하자. 근데 하나님의 다음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럼 하나님 바로 오셔야 될 텐데 바로 오신 게 아니고 한참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짐승을 막 죽여서 사체로 쪼개놨으니까 솔개들이 그냥 쫙 달려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11절에 아브라함이 열심히 그 솔개를 쫓은 거예요.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 늙은 몸으로 막 이러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망하며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오신 때가 해질 때가 지나서였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다. 이것이 자연적인 그 흑암이 아니고 공포의식을 느낄 정도의 어두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루 종일 제사 작업을 하고 솔개들을 쫓아내느라고 이제 피곤해져가지고 해가 질 무렵에 그냥 깜빡 잠이 들었는데 아주 깊은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잠 가운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이 그냥 환상이 아니고 처음부터 굉장히 어두운 환상이었어요. 이것은 이 계시의 내용이 아주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그 일어날 미래의 일들을 예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언을 받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언을 보여주는 이 컨디션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더 깊이 알려는 목마름이 있는 사람, 그를 위해서 대가를 치르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에서 더 한 걸음 나가서 비전의 구체적인 실현 과정까지도 이렇게 예언으로 많이 보여주십니다. 하늘의 비밀을 열어주십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 그럴 때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뜻은 해피엔딩이에요. 그렇죠? 좋은 뜻을 알고 싶어요. 왜냐하면 현실이 워낙 갑갑하니까 이 일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면 모든 게 잘 될 거야. 축복의 미래가 기다릴 거야. 자꾸 우리는 저도 막 설교하면 그렇게 하고 싶어요. 축복의 미래를 하고 싶은데 축복의 미래가 오는데 그 과정이 고통스러울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그 고통스러운 과정도 가감없이 오늘 얘기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 이렇게 됐다고 보셨나 봐요.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 약속의 씨앗, 자식 하나 달라는 그 기도로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손들이 생길 뿐 아니라 그 자손이 수많은 백성이 되고 그 수많은 백성이 어떻게 나라를 이끌고 어떤 땅으로 와서 살 것인지에 대한 이 그랜드 마스터 플랜을 지금 쫙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한테 시작할 때는 작게 시작하는데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더 큰 그림으로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우리는 항상 작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큰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이 큰 그림이 사실 아주 나이스한 그림은 아닙니다. 고통의 역사가 너희 자손들에게 임할 거라는 거예요.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가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처음 아브라함이 계시를 봤을 때 흑암과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애굽 땅의 그 노예 생활의 그 암울함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40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14절 시작.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열 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려서 이집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살이시킨 그 죄를 하나님이 징벌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마치 전쟁의 승리자처럼 큰 재물을 갖고 당당히 출애굽할 것이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애굽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애굽에서 바리바리 싸갖고 나왔어요. 애굽의 금은보화도 다 싸갖고 나왔고, 그리고 그것만 싸갖고 나온 것이 아니라 애굽의 모든 소프트웨어를 머리에다 다 담고 나왔어요. 그 당시 애굽은 우리가 지금 피라미드 유적을 봐도 알듯이 고대 근동의 최고의 과학과 예술과 건축과 군사 문명 이런 걸 다 갖고 있던 나라였어요. 400만이 그동안에 뭐 했겠어요? 다 그 실무 책임자들이었어요. 그 애굽의 건축기술, 예술기술, 금장인기술, 뭐 군사학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노예들이 와서 약속의 땅에서 나라를 세울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다 맹자들이 아니에요. 모세도 사실은 애굽에서 그 세상적인 스킬을 충분히 배운 사람이죠. 애굽의 재물과 모든 걸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키셔서 고생은 되었지만은 거기서 다 준비를 시켜서 데리고 나온 민족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여기서 4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한 대, 두 대, 세 대, 한 세대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그 당시 평균 수명이었던 100년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4대면 400년이죠. 그토록 오랜 세월이 걸려서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까닭은 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아모리 족속이라는 것은 약속의 땅을 지금 주인 삼아 차지하고 있는 임자들입니다. 진짜 그 약속의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의 대표 족속이죠. 19절, 21절까지 쭉 보면 진짜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땅에는 이미 임자가 있었어요. 이미 수많은 사나운 이 족속들은 전부 다 유명한 부족들이에요. 전투력이 아주 뛰어난 부족들인데 이미 이 서서 포럽게 살아있는 임자들이 있는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시겠다. 그것은 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그들의 죄가 심각해서였습니다. 약속의 땅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백성들만이 차지할 자격이 있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 400년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의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 시간이 차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을 시키면서 여러 가지 준비를 시키시고, 또 한쪽에서는 약속의 땅에 있는 이 백성들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때가 참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준비시킨 자손들을 데리고 나오셔서 이 약속의 땅에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차지하게 하신 거예요. 자, 저는 여기서 참 중요한 레슨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이라고 왔는데 이 땅이 비어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와보니까 이 사나운 족속들이 가득 차고 있어서 들어갈 틈이 없어요. 내 자손들이 많이 나아져도 도대체 이 땅을 차지할 수가 있겠냐는 걱정이 든 거예요. 설마 하나님이 이런 마스터 플랜으로 이 가나안 족속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준비를 시켜가지고 애굽의 왕자로 훈련받은 이 모세라는 사람을 세워서 이렇게 쭉 광야 생활을 거쳐서 이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 마스터 플랜을 아마 아브라함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다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세상에 좋은 자리는 남이 다 차지한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청년들 얘기 들어보면요. 미래를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좋은 직장은 경쟁 너무 치열하고요. 좋은 사업을 하려고 해도 좋은 사업은 남이 다 한 것 같고요. 어떻게 좀 좋은 자리 들어가 보려고 그래도 뭐 노름목 자리는 다 부동산 남들이 다 들어찬 것 같고요. 어디를 봐도 비비고 들어갈 틈이 없는 것 같은 레드오션입니다. 아주 치열한 경쟁 사회입니다. 그러나 그건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그렇고요. 하나님 눈으로 보기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소유권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전해 주시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세상의 주인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가끔씩 잊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기 나름이에요. 우리의 인생에서도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뭐 우리 교회 건축할 데 없죠. 강남 서초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있을 거예요. 인간적인 눈에는 여러분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장사를 해도 뭐 비슷한 업종도 너무 많고 그냥 다 죽겠죠.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블루오션이 있다. 그걸 믿기를 바랍니다. 처녀 총각들 결혼할 때면 다 그 말을 합니다. 좋은 사람은 다 이미 남이 채가고, 아, 저는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교회에 남자가 없어요. 왜 없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있다. 가나안 족속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 거기서 우리는 골키퍼가 있어도 골은 들어간다는 아주 위대한 진리가 나오죠. 남들이 다 차지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준비한 빈틈은 분명히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올바른 믿음만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이 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많은 새로운 교회들이 개척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많은 젊은 목사님들이 얘기합니다. 너무 교회 많지 않습니까? 여기 교회 하나 더 더해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많지만 진짜 좋은 교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새로운 도전은 필요한 거예요. 약속의 땅에 임자들이 있지만 이 임자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길을 어긋나니까 하나님께서 빼앗아서 아브라함 후손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걸 믿으십시오.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블루오션이 있다. 세상 사람들은 다 틈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이 준비한 임자는 따로 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계약이 이제 완성이 됩니다. 17절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면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원래 정석은 계약 당사자들이 쪼갠 고개 사이로 함께 걸어가는 건데 여기서 하나님이 홀로 임재하셔서 하나 이 불은 이 횃불은 하나님을 상징하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홀로 이 고기 사이를 지나갑니다. 이것은 이게 쌍방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계약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이 신실함지 않느냐 그 여부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고 이 계약을 지킬 것이다. 우리의 열심은 펑크가 나죠.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결코 계약을 어기시지 않습니다.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불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서 거기에 서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언약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책임진다. 이것은 훗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상징하죠. 인간이 아무리 배신하고 배반해도 그 죽음으로 온 우리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여러분에게 임재하시고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변함없는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붙드시니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을 이미 임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죄를 짓고 타락했기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셨듯이 세상에 꽉 막힌 것 같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브레이크드루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나갑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